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어쨌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또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상시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아도 사실은 이런 게 우리의 그 믿음의 토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도 한 시간 한 시간을 다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 박성수 형제님 말씀처럼 예수님과 교제,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겐 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불행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저희의 삶 속에 매 순간 우리 주 예수님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저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깊게, 넓게, 높게 알아야만 우리가 또그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마다 공부할 때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러한 교회였는데, 특별히 또 영적 선물들, 소위 은사라고 하는 것을 오남용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여기서 이제 자세히 이 교회를 대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이 영적 선물들, 이것의 어떤 성격이나 또 목적,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 주시는 주체가 이제 성령님이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개인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명백히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 영적 선물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이 교회 전체를 이제 세우기 위함이다,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전체 그 성령님의 그 선물들이 그려져 있는 그한 장의 도표가 없으신 분은 저 뒤쪽에,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도표가 없으신 분은 뒤쪽에서 거기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먼저 보았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기초에 해당되는 은사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먼저 닦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붙여나가는 것인데, 교회라는 하나의 영적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것이 사도와 대언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사가 끝나면 더 이상 이제 그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사도의 그 은사는 이 시대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보면은 어떤 사도는 큰 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그 기본적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마띠아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성경에 보면 큰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렇게 어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이 언급될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다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할 때도 그게 다 의미가 있게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배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도라는 이 표현이 있다는 것과 또 사도는 크게 두 부류,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가 있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표현대로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였습니다. 즉,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는 사도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도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면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게 가능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분별해내는 것,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은 대단히 또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교회를 성령님께서 칭찬하셨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제 이 사도의 은사는 이제 사라진다. 왜냐하면 기초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언자에 관한 말씀을 조금 보겠는데요. 대언자, 영어로는 prophets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은사로, 하나의 은사로 이제 명사화 시킬 때, prophesy, 그래서 대언,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대언함,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이 도대체 뭔가? 자, 이 단어 가지고도 이제 흠정역 진영에서도 사실 조금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예언이라고 해야 된다는 그룹이 있고 이것을 대언이라고 해야 된다는 그룹이 있고 그렇습니다. 흠정역 역자는 이것은 반드시 대언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언이라는 말의 기초적인 의미가 뭔가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초들입니다. 이런 기초가 좀 튼튼해야 성경을 스스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쌓이는 건데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1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네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파라오가 나오는데 누가 대언자라고 얘기하죠? 아론을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대언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대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언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용례를 볼때이 대언은 뭘 얘기하냐? 이건 대변인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하는 대신에 이제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지요. 이게 대변인이에요. 스포크스먼. 그래서 이 대언자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대변인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스피커, 그러니까 연설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또는 이제 영감된 사람, 영감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 대언자도 교회의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대언자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 시대에 대언자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초기에 대언자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 초기에 그 성령님의 선물로서 영적 선물로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대언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의 제일 첫 대언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아벨. 예.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대언자를 언급하실 때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가인과 아벨 아시잖아요? 그 아벨이 첫 번째 대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아브라함도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모세도 대언자, 미리암도 대언자, 드보라, 사무엘, 또 침례자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언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형성되는 초기에 교회 안에 있던 대언자들을 성경이 몇몇을 언급하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대언자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말 단어 자체에 예언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세의 경우에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모세가 한 말을 파라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을 가지고 대언자, 모세의 대언자, 아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면 성경에서 일반적인 대언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하는 것 안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흠정역 역자의 견해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진리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고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반드시 예언자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믿기로는 대언자라고 일단 번역을 해놓고 그 안에 예언이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프라핏의 의미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온 세상에 두루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뭐뭐 하리라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시간을 앞서서 벌어질 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성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대언에 포함이 된다. 신약 대언자의 예가 아가보가 있다. 또 아가보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은 이방인들의 손에 너희를 이렇게 묶어서 이 손에 넘겨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예언이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사도행전 15장에 32절에 보면은 유다도 대언자였다. 유다와 실라도 대언자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분명히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말고 신약의 교회 내에 초기 시대에 대언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용주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언자들과 교사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서 이러이러이러한 사람 바나바와 이렇게 쭉 사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때, 바나바도 대언자로 이제 포함될 수 있을지 약간의 이제 어떤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교사다, 이렇게 이제 대언자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나는 교사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한번 보시죠. 이런 거는 이제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이 몇 가지의 그 영적 선물, 즉 은사를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도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그렇죠,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은사뿐만 아니라 교사의 은사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언자의 은사까지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아까 사도행전 13장의 1절에 언급된 것을 보면 이름의 순서로 볼 때 바나바는 대언자로 이렇게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나바의 경우에는. 바나바는 사도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대언자의 어떤 기능,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민수기 12장을 한번 보시지요. 민수기 12장. 우리가 이런 영적 은사들,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없어지면 교회가 영적으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봐야 돼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는 그것은, 여기 보니까 환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대언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꿈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으로 와서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때, 즉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방식 안에 꿈, 환상, 환청, 또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는 것,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시대에도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고 신약시대의 교회 초기에도 이 대언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대언자가 주님께로부터 온 참 대언자인지를 어떻게 분간하는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이런 구절들은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지금 한 번 한 건 아닌데요. 신명기 18장 내용을. 여러분 성경에 표시가 안 돼 있으시면 이런 건 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신명기 18장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 대언자는 이게 영어의 P가, prophet 할 때 P가 대문자로 돼 있어서 이건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19절,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주님이 이르시지 않은 말씀으로 누군가가 대언을 하면 죽이라는데 그럼 그게 실제로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 안 주신 말씀인지를 어떻게 그럼 분간하냐 그러면 22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까 아가보라는 신약교회 초기 시대의 대언자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기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라면, 앞으로, 이 3년 반 동안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된 대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표적만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언자냐? 사실 이 표적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을 보여주시오 했던 거예요. 그건 정당한 요구였어요. 예수님이 그걸 많이 그리고 또 보여주셨었고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표적만 보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시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구절들입니다. 현대 우리가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13장 1절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이나 이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면 이거 대언자의 어떤 징표거든요. 그런데 2절 그가 네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이게 대단히 또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표적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100%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검증하시기 위해서 거짓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현대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뭔가 그럴듯한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일들을 벌여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정말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간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냐 하면 그 다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표적을 행해놓고 나서는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자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영신학, 성공신학, 신복음주의 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제3세계 신학, 이런 엉뚱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표적 비슷한 것을 딱 이루어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병 걸리면은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과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대언의 은사는 교회 내에서 특별히 사모할 만한 은사라고도 또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에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하기를 사모하라. 3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시는 분, 즉 성령님께서 성령님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건 잘못됐지만 방언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잘못됐지만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그중에서 특별히 대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대언을 자꾸 이제 예언과만 연관시키기 때문에 무슨 점치는 것하고만 자꾸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언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설교 같은 거예요. 설교. 자, 그래서 이 대언이라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에 3절과 4절을 보니까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뒷부분에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게 방언, 소위 방언과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대언하는 자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점치는 거, 미래 점치는 거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14장 2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랄랄랄라 방언을 소위 방언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긴 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윗부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얘들이 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테지만 대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언이 좋은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니까 대언자들은 이제 실제로 이 대언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오 화평의 창시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성격을 담고 있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어떤 설교의 성격을 담고 있건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나머지 사람은 잠잠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고 있는지 나머지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렇죠? 이렇게 대언자의 영이 다른 대언자들의 영에게 이제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아 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입도 뻥긋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그룹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브레드린 쪽도 이걸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이 문맥, 컨텍스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맥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냐면 대언의 문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방언과 대언의 문맥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이교 사제들, 음란한 그러한 행위를 그 이교 사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 여자 사제들이 있었잖아요. 머리를 빡빡 밀고 하는 비구니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행위를 교회 내에서도 이제 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언을 하거나 방언을 한다고 교회 내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이게 기본적인 문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적인 어떤 논쟁을 여자들이 막 그냥 교회 내에서 제기해가지고 막 그것을 들고 일어나고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은사가 대단히 귀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었고 이렇게 한데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현대교회가 100번을 양보해서 현대교회에도 대언의 은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모든 사람이 이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아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 이 23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완전히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판단하고 기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하지 말고 이것이 성경의 원칙인데 100번을 양보해서 그것이 현대교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언의 은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방언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아이 뭐 상황이 바뀌었는데 뭘 그런 걸 따집니까? 그런 세세한 거, 자질구레한 거, 뭐 그런 거에 목숨을 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다 상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20세기 이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더니즘 사회, 현대 사회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고 있다. 지금은 뭐 이제 뭐 정보화 시대, 4차 산업 혁명시대 뭐 어쩌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대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절대 기준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그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런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 철학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적인 건 없다. 모두가 상대적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다 이게 우리가 시대에 맞게 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기준. 이것을 절대 기준을 기준에서 우리가 가로로 얼마가 삐뚤어져 있고 세로로 얼마가 삐뚤어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로 세로 0점으로 우리가 절대 기준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차 안에서 보니까 바깥이 움직이고 있고 바깥에서 보니까 기차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누가 움직이느냐가 달라져 버리면 그러면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기준이 다 달라지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건 동화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대언자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대언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일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대환란기에 가까워질수록 또 대환란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될수록 이제 점점 더 이게 이제 심해지겠지요. 이러한 거짓 대언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이름은 바예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법사이기도 했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건 여러분이 같이 읽고 표시해 두시죠.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좀 쉽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도 편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도 우리 안에 섞여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가 지금 올바로 진리를 따라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려운 길을 긁어줄 어떤 선생들을 두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입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회 시대에 교회라는 영적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은사들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부터 보시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이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대언의 은사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타언어도 마찬가지, 방언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완전한 것이 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 자, 대언의 기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타언어도 뭡니까? 타언어도 원래 그 사도행전 2장의 타언어의 목적 자체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그 순간에 한꺼번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때 실제적인 외국어로서의 타언어가 그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완전하게 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뭘 통해 이루어지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종결됐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22장 딱 보면서 이 책의 말씀에 더 하나 빼지 말라고 딱 하시면서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사에 해당했던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이 구약의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제사장과 성전과 십일조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이고 그중에 하나라도 기능을 상실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지금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도들의 몸으로 대치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신약의 성도들로 또 대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도 당연히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대언과 타언어 이것도 다 똑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왔고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시대 초기에 분명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은사였던 건 맞습니다.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이 아직 다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담의 창조서부터 해서 구약 시대와 대환란 신약 시대 은혜 시대와 대환란기와 그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까지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다 종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였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가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인간을 향한 일반적인 뜻은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는 김자매가 빨간색 옷을 입을지 노란색 옷을 입을지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유에 맡겨 두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 기록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이미 다 종결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언의 은사 또는 타언어의 은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타언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는데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필요하게 된 것이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뭐냐면, 대언자라고 할때그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 스포크스맨이라는 그 의미상의 대언자를 볼 때에는, 그건 지금의 설교자들, 그게 뭐 목양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어느 정도 대언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대언자는 없어졌는데, 그러나, 어떤 단어의 의미상의 어떤 대언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은사로서 주어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카리스마. 이건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타고났다.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으로 주어졌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하루에 하나 하기도 좀 어렵네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좀요 부분은 좀 자세하게 봐야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요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 목사에 대해서 좀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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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짓 그리스도에는 혹시 전체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만 특별히? 예. 좋은 걸 발견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봤던 적은 없습니다. 여기만 특별히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크라이스트의 씨를 대문자로 해놓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글쎄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 그리스도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이제 첫자를 알파벳을 대문자로 쓸때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금방 드는 생각은 좀 그러네요. 대단히 정말 정말 그리스도 같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케이. 예.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공부라는 것이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고 참할 때에는 인내가 요구되고 또 집중력이 요구되고 피곤한 일인데 그러나 참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가 왜좀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지를 또 후회하게 될 날도 올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공부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육신의 피곤을 이기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배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밝히 이해가 되고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고 그래서 교리들이 잘 확립이 되어서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